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그동안 불황의 긴 터널 한복판에 있다 하면서 걱정했던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최근에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박 수주 소식도 계속 들려오기도 하고 수주 양으로 따지면 우리의 잠재적 경쟁자, 이제 실질적 경쟁자죠. 중국을 제쳤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주식시장에서는 꽤 한두 달 전부터 조선 관련 업체들, 조선주들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반가운 소식 같긴 한데 반짝 이러다 마는 것인지 아니면 업황이 본격적으로 반등할 신호탄으로 봐야 될지 오늘은 조선업계를 좀 점검해 보려고요.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이상우 애널리스트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한동안 우리 조선업체도 어려웠죠. 거기에서 그래서 정부도 이거 저 동네 지역 자체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왜 그랬고 요즘은 왜 좀 좋아지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발주가 없었고요. 예. 지금은 발주가 좀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많이 엄청나게 예전처럼 2011년 이전에 그런 호황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2014년 이럴 때의 그런 엄청난 부진기는 좀 끝나가는 모습들이고요. 특히나 지금 발주가 나오는 것들이 한국 조선업체들, 특히 대형사인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주로 하는 선종들이 나오다 보니까
예.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중국으로 그런 주도권이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감들을 또 해소시켜줄 만큼의 그런 분위기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LNG선, 컨테이너선 이런 것들의 발주 증가가 가장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게 조선업이라고만 멀리서 보면 똑같지만 중국 조선소들이 좋아하고 혹은 잘하는 배와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잘하는 배가 좀 다른 모양이군요.
예,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 업체들에게 수혜가 나오려면 아까 벌크선이라는 게 보통 그 일반 화물선들인데요. 그런
예.
것들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한국 조선업체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대형 선종이 또 나와야 중요하죠.
말씀하신 LNG선. 그리고 컨테이너선?
네. 그런 것들이 또 대형으로 나올 때 한국 업체는 더 유리합니다.
아, 조그마한 배는 중국도 만들 수 있나
네,
봐요.
네.
그러면 어느 시기에는 벌크선들이 주문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좋아하고 한국 조선 회사들은 아, 이제 또 중국의 시대가 오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LNG선 발주가 많이 나오면 사겠다는 사람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 혹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요즘은 LNG선 발주가 늘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LNG선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 LNG라고 하는 천연가스를 예. 액체로 만들어서 운반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발주가 나오는 겁니다. 그건 천연가스 개발, 그러니까 오일앤가스라고 흔히 말하는 것처럼 원유나 가스 개발이 이제 좀 활성화돼야 LNG선이라는 게 발주가 나오는데요.
예.
뭐 너무나 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셰일 가스라고 하는 것들이 미국서 개발이 활발해졌고
예.
그것들이 단순히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만 사용되는 이런 상황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아시아나 유럽 시장으로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게 최근 몇 년간의 움직임이었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운반이 될 그러니까 수출 터미널들이 다 완공이 된 거죠. 그리고 그런 또 추가적인 프로젝트들이 계속 개발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LNG 발주가 함께 좀 나아주고
아,
있습니다.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점점 더 많이 나오니까 미국인들 쓰고도 남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수출하려면 배로 실어 날라야 되고
네.
그동안에는 그럼 가스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배들이 넉넉지 않았나 보네요.
아니요. 충분히 많았었고
예.
이제까지는 중동이나 아니면 호주나 이런 지역의 가스 개발에 수혜를 받았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그런 지역들은 별로 발주가 없거든요.
예.
그런 쪽 지역들은 개발이 잘 안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북미 시장에서의 그런 오일앤가스 개발의 활발한 이런 분위기들 그리고 최근에 뭐 일부긴 하지만 그동안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나이지리아 중심의 서아프리카 개발만 있었는데
예.
모잠비크나 탄자니아 같은 동아프리카 국가들 해양 가스전들도 개발이 되고 있다는 이런 점들도 상당히 그런 발주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LNG를 실어 나르는 배는 그냥 우리 버스나 택시처럼 트럭처럼 저기 있는 가스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하면 그거 운반 전문 업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닌가 봅니다.
아니요, 있습니다. 그런 전문 해운 업체들이 따로 있고요.
예.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는 주체가
예.
한국가스공사, 코가스라는 곳이고 코가스와 계약하는 그 해운 업체들이 있는데
예.
뭐 국내 대형 업체들이 주로 많이 합니다.
아.
예를 들면 현대상선의 무슨 자회사라거나
예.
지금 없어졌지만 뭐 한진해운의 그런 부문이라거나 대한해운의 부문이라거나 그런 부분들이 장기 계약을 통해서
네.
운반을 담당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아, 우리나라에 가스를 실어올 배가 필요한데 종전에는 그런 배가 있었을 텐데 낡아서 이제 세배를 사야 될 때가 온 겁니까?
아, 그거랑 약간 다른 게 예. 이 가스전이라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고갈될 때까지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시기까지 보통 한 20년 정도를 두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초기 개발부터 향후 그 고갈 단계까지 20년간은 운반 물량이 확정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가스를 사가는 사람들도 그런 장기 계약을 합니다. 20년짜리, 25년짜리 이걸 내가 다 가져가겠다.
아.
입도 선매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 발주와 그 예. 배의 수명은 거의 동일하게 매칭이 되게 됩니다. 그 추가 발주가 나오는 것들은 교체 물량은 아니고요.
알겠어요.
신규 프로젝트가 개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스는 한번 터지면 누가 사갈지 누가 팔지 어떤 배로 실어나를지도 이미 정해주는군요.
네, 그 시작 단계부터 누가 살 사람이 결정되지 않으면 그 개발 자체가 진행이 잘 안 됩니다.
아, 그러면 요즘에는 미국에 있는 그 가스전들을 우리나라 가스공사에서 저기서 나온 가스는 우리가 20년 동안 사가겠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맺고 그럼 배도 필요할 테니 그 배도 아 우리나라 조선소에 발주를 주고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예. 대만 이쪽 시장들이 가장 큰 시장이고요.
예.
특히나 한국은 이 LNG, 그러니까 도시가스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도시가스 공급이 벌써 저희 국내 같은 경우 30년 가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이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수입량이 가장 많습니다.
중국으로 갈 가스 실은 배.
네. 추가적인 그런 수요들은 네. 한국, 일본보다는 중국 시장이 커지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럴 때도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이 돼요? 아니면 그냥 자기 나라 조선소에 맡기는 분위기입니까? 한중일은?
원래는 그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국 발주가 대부분인데
예.
지금은 또 전체적인 수요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한국 업체들에게도 좀 넘어오는 분위기들이고요.
그렇군요.
일본도 최근까지는 계속 자국 발주였는데 그 자국 발주를 이제 담당하던 조선 업체들이 슬슬 또 약간 조선을 좀 그만두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지 분위기상은 네. 나쁘진
괜찮다.
않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러면 조선 업체들 분위기 이제 좋아진 걸로 조선이라고 하는 회사 업종이 뭔가 좀 사이클을 타는 업종이라 한번 좋아지면 또 몇 년 가고 또 한번 나빠지면 또 그 분위기로 몇 년 가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좋아지는 시절 봄 온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조선 사이클을 짧게 보시는 분들은 10년 사이클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길게 보시는 분들은 20년 사이클 이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호황이었냐면은 60년대까지 호황이었고요.
예.
또 잠깐 불황이었다가 그 오일쇼크 터지고 난 이후에 한 번 또 잠깐 호황이 있었고 또 80년대 중반에 호황이었다가 또 한 번 긴 침체기 왔다가 2000년대에 그 중국이라는 큰 모멘텀을 타고서 엄청난 모멘텀이 그 한 수혜가 한국 업체에 이제 영향을 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년 텀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2007년도까지 발주가 참 좋았으니까 이제는 좀 좋아질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20년 이렇게 길게 보시는 분들은 아니다. 지금 바닥에서 좀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움직임일 뿐이지 대세상에서는 크게 변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지금 발주가 상당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냥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나와주고 있는 거 네. 불구하지 사실 이게 뭐 호황장으로 전환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조금 전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14년도 이럴 때 너무 없었다 보니까 그것들이 정상화되는 구간 정도만 돼도 워낙 그 기저가 낮다 보니까
예.
상당히 좋아진 모습이 좋아진 것처럼 느껴지기가 좋고 지금 상황이 절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 나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견조함 정도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주 뜨거운 건 아닌데 온기가 슬슬 돌고는 있고
네.
그게 어느 정도 지속되고 다시 예전처럼 뜨거워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네, 그렇지만 지금 정도, 그러니까 2017년, 18년도 정도의 발주 흐름이
예.
내년에, 내후년에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결론을 내릴 만한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요. 지금 나오는 이런 상선 쪽,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면 결국은 배를 만드는 걸 의미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상선 시장은 이 정도의 분위기는 충분히 유지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근거들은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거.
네.
선진국 경기가 나쁘지 않으면 보통 컨테이너선이라고 하는 최종 제품 운반하는 배들의 수요가 나쁘지가 않거든요.
네.
그거 더하기 지금 아까 LNG선 같은 오일앤가스 쪽에서 운반 물량. 또 요즘에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탱커라고 하는 일반 원유 운반 물량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좀 더해주면서 그 선박 발주 시장은 상당히 견조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배들이 꾸준히 그동안에도 있었지만 또 우리 집도 낡고 차도 낡고 하면 버리듯이 교체 수요들이 꾸준히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돌아간다는 뜻이겠죠?
교체도 있는데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은 일단 지금 전반적인 물동량 증가에 영향을 주는 선진국 경기 개선과
예.
오일 앤 가스 쪽에 그런 유틸리티 쪽에 수요 증가 이게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런 교체 수요도 현재 좀 나타날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선박이 좀 특이한 시장입니다.
예.
아마 요즘 전기차 얘기 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정부 입장에서 갑자기 뭐 디젤차를 규제하고 전기차로 간다 뭐 이런 것들이 중국이나 유럽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교체를 본의 아닌 보조금 같은 방식들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예.
조선은 이런 것들을 어떤 특정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유엔 산하의 그 IMO라는 국제 해사 기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규정을 이렇게 바꾸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예.
지금 그 아까 디젤과 비슷하게 그 지금 선박 쪽 같은 경우는 디젤보다 좀 더 나쁜 기름을 연료로 사용하거든요. 흔히 말하는 벙커,
예.
중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기름을 사용하면은 아무래도 좀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이 되니까
배에 넣는 기름이
네,
예.
그러니까 뭐 줄서 가보시면 저유황 경유 이런 예전에 요즘 안 써 있지만
예.
그 말 그대로 유황이 좀 적게 들어 있다는 거잖아요. 중유는 유황이 좀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줄인 경유를 쓰던가, 아니 중유를 쓰던가 아니면은 네. 경유를 사용해라. 이런 지금 규제들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것도 그래서 단속을 한다는 말이죠. 세계 네. 경찰은 없습니다만.
단속 자체가 아니라 일단 네. 운항 자체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배는 이게 항구에 기항을 해야 되는데 기항도 안 되고 출항도 안 되는 거죠.
아 거기는 엄격하네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정이 적용되면 그 규정이 적용 그러니까 발효되기 이전에
네.
선발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럼 기존의 배는 있습니다. 기름만 바꿔서 넣으면 안 됩니까?
예, 네,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휘발유차에 경유를 집어넣으면 안 되는 것처럼 네, 중유로 설계된 엔진에
예.
다른 걸 넣으면 또 안 되죠.
그럼 아직 쓸만한데도 배를 바꿔야 되는 일도 벌어지겠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네, 네. 조선업체 입장에서는 고마운 소식이고
네, 그렇죠.
아까 물동량이 늘어나서 조선업체의 발주가 는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물동량이 늘어나면 배들이 좀 더 서둘러서 많이 다니면 되지.
네.
그런다고 배가 더 많이 필요한 정도로 늘어나나? 이런 생각은 들어서요.
배라는 거는 버스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예.
트럭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트럭은 보통 이렇게 부정기적으로 운행이 되거든요.
놀다가 또 네. 가끔 손님 있으면 네네. 태워다 주고.
네. 용달차 예. 생각해 보시면 개인 네. 용달 부를 때마다 가지 않습니까? 근데 컨테이너선이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인데.
네.
정기적인 시간 스케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이 아무리 늘어난다고 해서
네.
그 배가 빨리 가버리면은 그 목적지에서의 시간도 있고 항상 정해진 시간을 서로서로 운행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것들이 이제 일정을 줄이는 거는 힘들고
어허.
오히려 스케줄을 더 늘려주는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발주가
아 노선 하나가 더 생겨야 되고
아니면 똑같은 노선에 배차가 늘어나는
여러 대가
거.
투입돼야
네.
되고
네네.
그럼 손님 늘어나면 배가 더 필요하다.
네네.
그런데 손님 늘어날 거를 어떻게 예상하고 배를 주문하죠? 그럼 배가 어딘가에 쌓여 있으면
네.
요즘 손님들 늘었네 하면 3호, 4호 배 빨리 와라 할 수 있는데
네.
조선은 만드는데 한 2, 3년 걸린다면서요?
한 1년 반쯤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미리 알고 주문을 합니까? 요즘에 네. 그럼 발주 네. 나가는 건 내후년에 손님 많아질 걸로 예상하고 발주하는 건가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시그널들이 다 확인이 되는 게
예.
차랑 똑같이 중고차 시장이 있는 것처럼
예.
중고 선박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들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그런 움직임의 기본 조건은 중고 선가가
네.
올라가는구나. 중고선가가 올라가는데 거기서만 멈추면은
네.
단기로 끝날 수도 있지만 이제 그게 신조선가라고 하는
예.
새로운 배 발주의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아, 호황장이 올 수도 있겠구나
알겠습니다.
이런 예측을 하게 됩니다.
급할 때는 중고배 사다 쓰다가
네.
중고배 값이 올라가면 차라리 새 배를 하나 주문하자 그런 쪽으로 돈다는 거군요.
네.
알겠어요.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은 말씀하신 빅3, 이 현대, 대우, 삼성 말고도 작은 회사들도 좀 있죠. 거기도 분위기 괜찮습니까?
아니요. 조금 다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사 중심으로 좀 좋은 상황이고요.
예.
근데 3사 말고 그 현대중공업 자회사의 현대삼호중공업이라는 데가 또 있고요. 거기는 또 괜찮고요. 그리고 또 중형선사 전문인, 중형조선 전문인 현대미포조선. 그 3사를 합쳐서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거기까지는 별 문제 없고요. 뉴스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STX 조선해양이라거나
네.
뭐 성동 조선해양이라거나 뭐 한진중공업 이런 데들은 약간 좀 그렇게 온기를 전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어디서 오는 현상인가요?
주력 선종의 차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테이너나 LNG나 이런 것들 하는 데들은 나쁘진 않고요.
예.
벌크선 중심의 업체들은 좀
중국과 경쟁하던
네.
중국 조선 업체는 어때요? 멀리 보면 그래도 우리가 중국한테 시장을 내줘야 되는 그런 산업이라고 보는 게 여전히 옳습니까? 아니면 좀 다른 기회 요인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중국... 조선이 대표적으로 그 인력 중심의 인건비 예. 중심의 산업 구조인 건 맞는데 이게 아까 선종이라는 거에 상당히 영향을 받거든요. 뭐냐면 배가 발주가 나올 때
네.
자동차랑은 다르게 버스 회사에서 발주 낼 때 버스를 한 번에 10대씩 낼 수도 있고 뭐 한 대 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연속 발주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배는 원래 한 번 만들면 몇 척 안 만들고 그냥 끝내는 대표적인 그 소품종 소량 생산 업종인데 이게 배를 많이 발주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갑자기 그 수익성들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발주 흐름에 어떤 선종이 나왔느냐와 얼마나 나오느냐 이것들이 업체들에게 실적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요즘엔 말씀하신 대로 LNG나 네. 컨테이너나 이쪽에서 먼저 네. 풀리다 보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수주 물량도 중국보다 많아진다는 얘기를 나오고 있고
네.
중국 업체들에게 아직까지 그런 좀 흔히 말하는 고급 선종에 대한 발주 흐름이 많이 넘어가진 않았거든요.
예.
그리고 이거 좀 많이 무시되고 있긴 하지만 한국의 빅3의 조선업종 캐파는 거의 한국의 반도체 업종을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거의 압도적이기 때문에 정말 물량이 늘어났을 때 처리 물량들 생각해 보시면 그런 단가 면에서 규모의 경제는 사실 좀 무시할 수 없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큰 배 혹은 한꺼번에 많이 주문하면
네.
중국에 맡기는 것보다 한국에 맡기는 게 더 싸고 좋아요? 가성비가 좋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주업종이기 때문에
네.
단가야 그때그때 수주 단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인 관점에서면 특화되어 있는 선종이 발주가 많아졌을 때 한국 업체들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몇 년 전에 비해서는 꽤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고민은 뭡니까? 우리나라 조선업체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선박인데요.
예.
이게 조선업체들이 선박만 만드는 게 아니라 해양 플랜트라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조선업종이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도 선박 시장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해양 플랜트 시장에서의 그런 과도한 적자 이 문제가 사실 컸었거든요.
해양 플랜트라고 하는 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아마 사진으로만 좀 종종 보실 텐데 그 바다 밑에 그
예.
수심 1000m 밑에 있는 땅을 파서 구멍을 뚫는 드릴링 장비라는 게 있고요.
예.
그 구멍을 파서 이제 이렇게 유정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이렇게 끌어올려서 채취를 해가지고 예, 원유를 이제 채취하는 그런 생산 설비도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이 해양 플랜트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런 거 만들어 주는 게 해양 플랜트 사업이군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 업체들도 사실은 업력이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90년대 말까지는 주로 선박만 하다가
예.
2000년대 이후에 또 유가도 상당히 좋아졌던 그런 분위기에 이제 신사업으로 진행했었고 그 신사업들이 각 업체들마다 거의 매출의 절반까지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커져왔었기 때문에 사실은 2000년대 중후반에 조선업체들이 규모가 급격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들은 선박 그 자체만이 아니라 해양 플랜트 시장이 커졌던 게 일조를 했었던 건데요. 그
절반은 건설회사로 변신했던 거군요.
어찌 보면 약간 예, 어찌 보면 예. 건설업체들도 주택에서 플랜트로 해외 플랜트로 바뀌었던 것처럼
네.
조선업체들도 선박에서 해양 플랜트로 외연이 확장된 결과가 있었는데 지금 조선업체들의 문제는 지금 마치 건설업체들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지금 해양 플랜트의 발주가 거의 없다는 거고요. 이런 쪽 시장이 안 나오게 되면
네.
구조조정이 좀 불가피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만큼 잔고들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예전에 주문 받았던 거 만들고는 있어요? 아니면 일감 없어서 놀고 있습니까? 해양 플랜트 쪽은?
지금 해양 플랜트 쪽은 대부분 좀 일감이 없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중공업그룹 같은 경우도
네.
해양 플랜트 사업부와 또 현대중공업은 특이하게 육상도 같이 하는데요. 건설 부분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부분에 지금 약간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해양 플랜트 쪽은 석유값이 좀 더 올라줘야 그렇게 험한 바닷속에서라도 석유캐서 팔 수 있겠구나. 팔면 남겠구나 싶어서 이제 공사가 시작되고 주문도 나오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인데 지금 많은 또 메이저 업체들이 불확실성에 투자를 할 거냐라는 좀 고민이 생긴 겁니다. 뭐냐면 셰일이라는 게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예.
걔네는 육상에서 채취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다는 제가 조금 전에도 예를 드렸지만 1000m만 해도 그렇게 그 깊은 바다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수심이 한 2000m, 3000m 된다. 근데 거기서 또 그 해저 면에서 그 해저 유정 같은 경우는 거기서 또 한 2000m, 3000m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네.
4000m, 5000m를 파서 이게 원유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고 나중에 생산할 때도 그걸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사고 날 가능성도 옛날 그 걸프 오브 멕시코에 사고 종종 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한 리스크를 지고서 해양을 개발을 하는 게 맞느냐. 또 그렇게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유가가 요즘이야 오르는 분위기지만 언제까지 계속 그럴 것이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뜻이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쉘이라는 또 등장이 굳이 해양을 개발해야 될까 이런 움직임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는 게 미국 계열 오일 메이저에서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호주나 아까 서아프리카 특히 나이지리아를 말씀드리는데요.
네.
이런 쪽 개발들은 조금 더딘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이하게 이제 동아프리카는 약간 좀 빠른 느낌들.
바닷속에서 석유 캐내는 시절이 이제 가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정말 패러다임 변화가 아닌가라고 느껴질 정도로 미국 계열 오일 메이저들의 그런 분위기들은
네.
미국 자국 내의 그런 오일 앤게스 개발로 어허. 많이 좀 축에 옮겨가고 있습니다.
석유 자체를 이제 인류가 안 쓸지도 모른다는 뭐 섣부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라 바닷속 심해에서 석유캐 보세요라고 하는 이 해양 플랜트 업종이 답답하긴 하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몇 년간 발주가 거의 없었었고요.
예, 한동안 어려웠던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 요즘 어떤 식으로 또 활로를 찾고 있는지 쭉 한번 돌아봤는데 아, 또 여기서도 중요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네요. 기회 요인도 있고 위험 요인도 있고. 유진투자증권 이상우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MBC 라디오 가을 개편을 맞아서 저희가 내일부터 손에 잡히는 경제는 오전 8시 30분에 방송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더 일찍 8시 5분부터 시작되고요. 예, 내일부터는 좀 더 이른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오늘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